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성일 형제님, 또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사역하시는 신현정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인도와 하이데라바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눠왔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 그토록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나눴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수가 무려 14억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에만 약 2,000개의 소수민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직도 1,500개의 민족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미존도 종족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활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인도는 세계 선교 전체로 놓고 봐도 아직도 정말 많은 선교적 필요를 가진 나라네요. 땅도 정말 넓어서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한 나라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같은 인도라고 해도 또 북인도와 남인도의 영적인 선교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사람들의 얼굴 색깔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인도 영토의 영토는 조선의 30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매우 깊은 인도만의 고유한 유산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인도 하면 힌두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힌두교는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현재 인도의 지도자인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힌두교가 더 강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힌두교인들의 개종을 금지하는 법도 일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인도에 가서 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참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크고 다양한 나라이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한 가지로 딱 설명하기에는 힘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나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암묵적인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되었지만 수천 년간 내려온 신분 제도가 아직도 사회문화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의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대부분이 힌두교이지만 기독교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인도의 소수민족들이 많은 북인도 나갈랜드나 남인도의 킬랄라 같은 곳에는 기독교인의 수가 힌두교도들보다 더 많은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와, 인도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도시들도 있군요. 정말 다양한 인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편지 보내주신 신현정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하이데라바드는 어떤 곳일까요?
네, 하이데라바드는 인도 남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인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전 도시 인구의 30%가 무슬림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이겠지만요. 그래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여러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이데라바드는 인도에서 무엇으로 유명한가요?
인도에서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대학이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의 모든 전자산업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일자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활기찬 도시입니다.
네, 하이데라바드는 대학생들이 많고 회사들이 많아서 젊은 층들이 많은 도시다라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일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하이데라바드의 중심에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금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알지 못하고 힌두교 세계관, 인도의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돌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근에는 금요 모임을 어쩌면 남조선 교회의 주일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최근 들어 금요 모임에서 구약 성경 개관을 공부하고 있는데 반복적이면서도 쉽게,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삶이 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달에는 남조선 교회에서 청년 몇 명이 약 일주일간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해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평소에 저희가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웨슬리 대학교, 스탠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남조선에서 먼 인도 땅으로 선교를 온 청년들을 보며 이 땅의 청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신현정 선교사님은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 소개할 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이데라바드에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일단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최근에 모임에 나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초신자들이 많아서 새롭게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면 정말 선교사님 표현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대로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져나가려면 그 사람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네, 창조주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창조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들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들이 각기 전에 듣고 배워온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나고 자란 사회에서 믿는 것을 믿고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겠군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힌두교적 세계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힌두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에 따르면요, 사람의 삶을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되는 윤회의 무한한 반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번에 주어진 삶은 이렇게 끝나지만 사는 동안 착하게 잘 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치고 헤쳐나가야겠다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참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와, 그러고 보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향 북조선 사람들만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북조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가장 큰 세계관은 개인보다 전체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서 자라면서 나 개인보다는 당과 지도자나 가족, 집단을 더 중시하는 것을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남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좀 능력이 많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재력이 곧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관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관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실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내가 그 순간까지 살면서 믿고 따르던 나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삶과 분리가 되고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더 많이 자주 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적 세계관을 학습하고 기르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 선교사님이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재밌게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참으로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선교회의 사역으로 인도 청년들이 거짓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남조선 교회에서 청년들이 인도로 선교 여행을 왔었네요. 선교사님의 표현대로 그 먼 여행길을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본인들을 만나고 섬기기 위해 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매우 많은 내용을 이미 전달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남조선에서 하이드라바드로 간 젊은 단지 선교팀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여 가시다가 낮 시간에 목이 말라 우물가에서 물을 찾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깊은 슬픔과 고통을 숨긴 채 살아가던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갔었던 제자들이 뒤늦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는 것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행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네요.
그렇네요. 그러한 심정으로 십자가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이데라바드의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일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젊은 사역을 하는 신연정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과 선교회에서 진행 중인 금요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인도 젊은이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체득하고 알아가도록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임이 계속되어 지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지 읽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인도 젊은이들과 더 많은 만남을 갖기 위해 음료를 파는 상점을 연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 운영, 직원 관리, 세금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직원들과 부대끼면서 지내는 것은 재미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상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종교와 여러 인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면서 인도의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주일에는 왜 문을 닫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손님들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고 가는 대화와 작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상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 5개월간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업을 위한 거류증을 받기 위해 상점을 설립했는데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거류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익을 내야 하는데 세금이 수익의 25%나 됩니다. 아직 한참이나 조건에 못 미치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상점 설립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운영에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아직 제대로 시작을 해보지 못했는데 상점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기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가 신현정 선교사님 편지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잘 시작하고 또 잘 운영하고 있네요.
네, 음료를 파는 상점은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기독교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인도 젊은이들도 와서 선교사님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들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수입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인도 사람들은 매일마다 두세 번 이상 짜이를 마십니다.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다 같이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모여서 짜이를 마시는데요.
근데 짜이가 뭔가요?
네, 짜이는 인도 사람들이 마시는 차인데요. 뜨거운 홍차에 우유를 넣고 계피나 생강 같은 몸에 좋은 향신료를 넣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거기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서 달콤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기도 하지만 인도 길거리 어디에서나 짜이를 파는데요. 그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재밌는 문화네요. 학교나 회사에서도 일로 만나지 않고 부담 없이 같이 차를 나누어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하면 서로 친해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음료 상점에서도 짜이를 파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의 커피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수입을 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군요. 그래도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음료 상점을 통해 인도 젊은이들과 꽤나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네요.
그러게요. 선교사님 표현대로 외국인은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음료 상점을 시작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니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힌두교의 나라 인도 땅 한가운데서 인도 젊은이들을 향한 구형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고자 음료 상점을 열고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의 삶과 생활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파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더욱 붙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의 젊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뤄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진행 중인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인도 선교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인들의 힌두교적인 낯선 세계관과 문화들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요. 저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도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교 편지를 주신 신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먼저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두 분은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이데라바드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음료를 파는 상점을 또 운영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에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꽤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또 교회와 또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셨고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과의 창구를 열고자 수많은 모습들로 다가가는 그 낮아짐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리고 다른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남조선 땅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을지 꼭 말씀을 외치는 것만이 선포가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하이데라바드에서 그 사역 중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뭔가 형식적이거나 뭐 틀에 박힌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음료를 파는 매점을 열고 그 상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접해 보지 못한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는 그런 형식이 주어지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뭔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친구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친구나 형제 자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더 많이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더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자매 여러분께 독일에서 브리기테가 문안 인사 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자주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지켜주소서. 바다가 속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나는 주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가리이다. 주님은 바람과 홍수 위에 계신 왕이시니 내 마음이 잠잠한 것은 주께서 선하심이라. 오라, 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분과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하라.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약 20년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 그리고 구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며 권능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축복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빛으로 공허와 어둠을 채우시고 온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 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여, 오늘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보혈의 사랑에 힘입어 주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풍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타락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장소가 협소하고 어설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작은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땅의 왕들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살았으며 나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허무한 손놀림과 분주한 발걸음들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님, 늘 옛습관이 묻어나는 죄인의 이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죄종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5월은 노동자와 어린이들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식량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국경 봉쇄로 인한 생필품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써 일해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이 있어오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상낙원을 꿈꾸며 달려온 이 땅의 비참한 현실을 주여 바라봅니다. 참되신 회복의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 평양 문화 보호법을 통해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조선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공개 총살도 서슴치 않고 백성들을 유린하는 이 악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인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완악할지라도 그들을 비웃으시며 애굽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용사를 남겨두셨음을 주의 종들은 믿습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통과할 때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능력만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종들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의 이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종들 의 고통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김치움에서 감자움에서 몰래 숨죽여가며 부르는 귀한 찬송의 고백과 주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인도자가 되시오니, 오늘도 저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조선 땅에는 눈물의 씨앗이 되어 하늘의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선포하시는 한이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 오늘도 회복되고 생명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한이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뽀뽀를 하러 다니라는 말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에서 핏빛같이 붉은 달아라고 하면 달에 진짜 피를 발라놨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피가 물든 것처럼 붉다는 표현인 것처럼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말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왕정시대의 그림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의 사극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왕이 왕좌에 앉아 신하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신하가 무릎을 꿇고 그 반지 위에 입을 맞춥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세에, 당신의 지배에, 나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이 쓰이던 왕정시대 사람들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을 들을 때 즉시 이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전권을 넘기셨으니 그 아들의 다스림에 항복하고 따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작에는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왕, 다시 말하면 권력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높은 관료이거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실세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를 해야 그 사람이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자칭 힘 좀 있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니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언론이랑 경제, 정치, 권력, 군사 다 주무르면서 까부는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실제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는 기계처럼 감정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죽일 거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진짜 위의 선을 건드리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암살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만 한다고 했죠.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선의 기준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거대한 세력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좁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딱히 예수님한테 반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을 조금씩 밀어내며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런 행동이죠. 왜 결혼을 해야 돼?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왜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야? 그런 구시대적 기준은 흩어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윗대가리부터 저 아래에 있는 일반인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준과 세계관을 아 귀찮게 하지마 벗어버리자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나도 좀 걸리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맘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작게는 그냥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어둠의 실세처럼 살아서 법보다 더 위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용서를 외면한 채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산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원수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으로 여기는 것은 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즉 나의 욕심과 본능과 이기심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독약에 비유해 봅시다. 먹으면 당장 죽는 독약이 있고 먹어도 100년 뒤에 죽는 독약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죽는 독약은 아무도 안 먹겠죠. 그런데 100년짜리 독약은 먹습니다.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는 독약, 내가 신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의 욕심만이 내 배를 채우는 것만이 최고라는 그 사악한 독약을 우리가 10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먹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해독제를 만들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약의 해독제를 내가 만들어서 보냈어. 그게 나의 유일한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고 따르고 그에게 순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을 피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어차피 냅두면 죽을 사람에게 살라고 동아줄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생각의 근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인 모든 접촉은 간음이다 라고 인정하셨으면 우리가 그 기준에 따르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 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두고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올 때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자연재해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나쁘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보복으로 때리는 것처럼 쓰인 성경 구절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죄가 시작된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쪽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한 번만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어떤 행동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나 조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항복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내 욕심이 왕입니까? 내 명예가 왕입니까? 내 편안함이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 대답이 바로 지금 내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버럭하시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서 확 부셔버릴 거야 하시면서도 결국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죽이고 싶어서 위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독약을 먹으면 죽게 되잖니?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해독제를 보낸 거야. 그게 내 아들이란다. 그 아들을 믿고 따르고 그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멸망을 피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한일수 목사님을 통해 북초선연합교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입맞춤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교육하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과 눈에 보이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께서 계시고 그 왕께서 지금도 우리 고향 땅 가운데 북조선 땅 가운데 아니 조선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며 주권자로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비웃으시고 웃으시는 그 넓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희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5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안타까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모든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